우리 오늘은 사무엘상 1장,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2년도 반석교회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표어로 우리가 말씀을 쭉 살펴보다가 5월에는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잠깐 이 주제를 접어놓고 말씀을 묵상했었는데요. 이제 6월달부터는 다시 원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물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은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우리가 활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사기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마지막 말씀 21장 25절을 통하여서 사사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마무리했는가 우리가 막 묵상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를 성경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이스라엘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 지도자에 열광하고 기대어 살고, 그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거룩과 진리가 아닌 죄와 악행으로 물들어가는 이스라엘의 모습, 또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조차 청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사사마저도 이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게 된 이스라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왕정시대의 첫 번째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사용된 그런 인물, 이스라엘의 역사의 트랜지션 기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이 세워지는 이 중차대한 시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었다. 사무엘은요, 그래서 첫 왕인 사울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인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무엘, 이렇게 중요한 사무엘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름을 받아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했는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주의 말씀을 걸쳐서 저와 여러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첫 번째 사무엘의 출생, 그리고 어떻게 소원하게 되었는가, 이것부터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사사라고 제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 사사시대의 마지막 모습들을 정리한, 평가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다시 리마인드 해드렸으니까 이제 그 시대의 죄악된 모습들, 그 시대의 썩어져가는 사회상들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무엘의 부모는 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마지막 사사시대를 살던 부패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사무엘의 부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은 사무엘의 부친 엘가나에 대하여서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의 모친이었던 한나는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그런 슬픔들, 그런 고통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 말씀 안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6절 뒤쪽 말씀을 쭉 보시니까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한나는 자녀가 없었지만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감정 싸움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집안에서 야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한나가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일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자녀가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던 여인들의 모습들이 면면이 기록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면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는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정 하갈로 잉태케 하라, 창세기 16장 2절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도록 남편을 이끌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사무엘의 모친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자세히 보시면 산나에게는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것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기도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로 이런저런 슬픔과 비극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나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녀에게 주셨다.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기록합니다. 5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한나가 자녀를 낳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에서 이런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여러 가지 비극이나 슬픈 일들은 그 마지막 결과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평가해야지 가볍게 어떤 사람의 일에 대하여서 판단하고 평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너 그래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며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한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매년마다 한나는 분인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에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한나는 구약에서 가장 믿음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어떤 여인도 매년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한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여인으로서 서원하고 그것을 지킨 유일한 여인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인의 기도로 기록된 성경 말씀 중에 그 분량이 가장 길게 기록된 여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사례와 같이 여정 하갈로 잉태케 하십시오, 이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서원, 입다의 서원 여러분 아시죠?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누구든 우리 집 문을 제일 먼저 박차고 열고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아주 잘못된 서원으로 딸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잘못된 서원의 대표적인 모델과 같은 입다와 같은 잘못된 서원,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잘못 기도하는, 잘못 서원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도 않았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내용과 날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정말 한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 그것밖에는 없었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흥미롭게도 이와 반대로요. 한나의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던 제사장 엘리의 반응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흐느끼며 기도하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서 그녀의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녀의 외형적인 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녀가 취해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를 내지 않는 모습에 술에 취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쭉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심지어 엘리가 이렇게 한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비통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흐느끼며 기도하고 또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선지자는 선지자라고 하는 작자가 그 심령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 술 좀 끊으시오 거. 나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외형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는 외적인 경건함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17절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 한나의 모습을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한나는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기쁘게 그곳을 떠나서 다시는 그 일로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라고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제사장 엘리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아 응답되었구나 이제부터는 다시 슬픔에 빠지지 않고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확신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와 엘리 그 당시 사람과 한나의 패밀리의 신앙 이것이 얼마나 대조적으로 비교되고 있는가 우리가 1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장 20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나 역시도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수행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참 쉬워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기만 했을까? 여러분 조금 더 자세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엘가나에게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그 둘 사이의 첫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크면은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만들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다, 서원했다, 자기들의 가정을 떠나서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자로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드린다. 여러분 그 일이 쉽습니까? 아들을 잃는 거하고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그 서원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 1장 24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렸을 때다. 젖을 떼자마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토록 출생부터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준비된 자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부패와 죄악 가운데에서 사사시대의 가장 끔찍한 이 사사시대를 마무리하는 그 끝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위하여서 출생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한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들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실 수 있는 우리 교우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이렇게 준비시키셨을까? 사사시대의 마지막 정말 썩어져 문들어가는 죄악의 모습 제가 이것들을 여러분께 그냥 추상적으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 썩어 문들어져 갔던 당시 시대상, 부패한 시대상의 모습의 예가 대표적으로 드러납니다. 2장 12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을 불량자, 여호와를 모르는 자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엘리가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당신 술이나 끊으시오. 아, 나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아버지나 그 아버지보다 한 술 더 뜨는 아들들이나 참 어쩜 이런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불량자들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느냐. 13절부터 쭉 말씀을 보시니까 제가 좀 쉬운 말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율법에 명령된 제사법대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번제물 제물에 대하여서 행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행했습니다. 심지어 제물이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는 행동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미친놈들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에 대하여서 엄격하게 율법은 명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다 각을 뜨고 또 피를 다 빼고 하나님께 불살라서 향기로 올려드리고 또 그러고 나서 어떤 부분은 먹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고 또는 커뮤니티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먹고 이런 엄격한 규율들이 있어요. 그런데 13절 보시니까 이놈의 제사장 놈의 자식들이 그 고기를 삶을 때에 3살 갈코리 포크같이 생겼는데 큰 거 여러분 농사할 때 쓰시는 그런 삽 끝에 이 새 갈코리 달려있는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솥에다가 고기를 삶는데 그것을 푹 찔러 넣어서 거기에 걸린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이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짓입니까? 15절 심지어는 기름을 태우기 전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태워서 향기로운 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바쳐지기도 전에 이런 뜻입니다. 그 제물에 손을 대기까지 합니다. 오늘은 제사장이 날고기를 원한다. 오늘은 육회가 먹고 싶다. 이런 찢어 죽일 놈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과 그놈의 새끼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냐 이겁니다. 그 사회가 얼마나 썩어 문드러져 갔는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죄악이 관영된 모습이었는가, 이 자식들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름을 태운 뒤에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것이니까 기름을 태운 뒤에 너희들이 갖고 갈 만큼 원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놔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뺏을 것이다. 16절 이렇게까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절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있겠습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은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섬기는 행위를 또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악행을,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으시기로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가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인 예배, 내 기준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결단코 올바른 좋은 모습들이 아닙니다. 좋은 습관은 나에게는 유익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습관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타성에 젖은 이런 모습이 되면 그것이 타락의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썩어 문드러져 가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다. 2장 18절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영어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in the Lord's presence, 하나님 앞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썩어져 문드러져 가는 엘리와 불량자 그 아들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 아들들의 악행들에 대하여서 여러분 그러면 꾸짖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행동을 하면 훈계하고 올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특별히 보통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22절 보니까 언제 꾸짖냐 하면요. 22절 보십시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엘리가 매우 늙어서 한번 꼬집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요?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것 말고도 켜켜이 더러운 여러 가지 범죄의 모습들이 잔뜩 쌓여 있고 엘리가 매우 늙어서야 그제서 그 아들들의 악행에 대하여서 꼬집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가 마땅히 부모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해야 하는 그 아들들의 일에 대하여서 꼬집고 바로잡는 일에 대하여서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꼬집지도 않고 교정하지도 않아온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합당한 처분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매우 늙어서야 이제서 겨우 그들을 훈계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24절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해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훈계함으로 끝나요. 그런데 25절 하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들을 죽이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나타내시기로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26절 보십시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여러 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첫 번째로 엘리와 그 아들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동시에 이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회복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들을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악행에 대하여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사사의 시대가 끝남과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셔서 세운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책망하시고 그 일가에 저주를 내리십니다. 또한 특별히 악행의 주인공인 이 두 아들 이 두 아들놈들이 한날 동시에 사망함으로 그것이 표징이 되게 하셨다. 2장 34절 뿐만 아니라 부패하고 죄악된 이들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새 제사장을 내가 세울 것이다. 2장 35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될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죄악된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새로운 시대가 사무엘을 통하여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준비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의 초반기 인생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사무엘의 어릴 시절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보여지는 주변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신실함과 서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과정에서 보여진 엘리의 무능함과 민감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엘리 아들들의 악행과 그 행동에 대한 다수의 반응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사무엘의 성장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가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섬기며 사는 것은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1년에 52주라고 하는 너무나도 습관적인 예배로 생각하고 드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대상과 의미를 상실한 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환경과 사람만 남아버리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절대로 기쁘시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간다면,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간다면, 게을러져 간다면, 우리도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쉽게 타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자로 우뚝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사무엘이 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고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눈물 흘린 헌신과 수고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사용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의 수고와 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가하고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로서 아름답게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